오늘은 주보에 광고 나와 있는 대로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획으로는 20여회에 걸쳐서 믿음의 본질이라 하는 그 설교를 할 작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뭐 언젠가 그 말씀드린 대로 믿는 가정에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컸고 기억나는 그 최고의 먼 추억에도 그 기억 속에 신앙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그 구원의 순간이 체험되고 또 그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구별이 분명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이 모태 신앙으로 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좀 적습니다. 기억나는 그 아득한 옛날부터 신앙인으로 있었다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믿어둔 중간에 고등학교 1학년쯤부터 심각하게 이런 믿음에 관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연구한 주제가 있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가진 것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자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그러지만 제가 가졌던 의문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선물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냐 이것이 큰 숙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제기한다면 믿음은 선물이냐 책임이냐 그죠? 어느 부분까지는 그러면 선물이고 어느 부분부터는 책임이냐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전 평생에 걸친 아직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평생이라면 좀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큰 그 하나의 숙제거리였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는 책에서 쓴 아브라함의 믿음을 풀면서 한번 그 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요 근자에 와서 이 믿음에 관하여 드디어 믿음의 어떤 부분이 선물이며 어떤 부분이 책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 주셔서 이 설교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참 저로서는 상당히 그 마음의 감회가 다르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설교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만은 말하자면 요건 다 해야 내가 내 책임을 한다 그런 마음이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요거 끝나면 콱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전 저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저는 제 역할은 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보너스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로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랑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지금 첫 부분에서 하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할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또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또 혹은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정의를 잘 내려놨습니다. 보세요. 신앙이라고도 하고 혹은 믿음이라고도 하는 것.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분명하죠.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신학에서 혹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사물에 관한 것이나 사실에 관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믿음이 혹은 신앙이.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앙은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게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성서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생명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려질 수 있다는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테이프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실에 대한 그 확신과 사실에 대한 확신과 인격에 대한 신뢰인데 성경 혹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인격에 관한 신뢰 쪽이다 이거죠. 그 인격에 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다. 이 부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이것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사실에 관한 것보다는 인격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신앙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기보다는 신뢰이고 신념은 아까 사실 혹은 사물에 대한 신념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그것보다는 신뢰이며 인격적이라고 하죠.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다. 이게 인격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기계와의 사이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기계를 믿는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 줄 알며 이 기계가 무엇을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를 안다는 것과 기계가 고장났는데 와갖고 열심히 빌면 이 기계가 스스로 고칠 줄로 믿는다라고는 안 한다고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떡해요? 고치죠. 고치지 기계를 설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신뢰를 하고 하는 이쪽의 조작과 조종에 의한 대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상대방의 의지와 상대방의 결정에 대하여 기대를 해도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하늘 보좌를 흔든다라는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이 소원을 얻을 자격이 없지만 말하자면 때를 쓰면 가서 울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또 감동 안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혹은 구차나서라도 해주실 것이다. 이건 기계라는 기계에 대한 기계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격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가능한 관계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저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는 내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성경을 찾으면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찾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1차적으로 믿음을 어떤 차원에서 동원하고 있는 책이냐 하면 어려운 곤경에 처한, 현실적으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는 차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그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고난을 감수할 몫이 있다, 책임이 있다 하는 쪽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믿는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물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신 분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부분이 있고, 인격의 관계에서는 능력이나 무슨 그 이해 관계를 떠나서 믿음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상대방 인격 앞에 자신의 인격을 동원하여 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 법이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부분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급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믿는 자 되은 이 큰 영광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할 책임들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은 봐라, 여기 이 구약의 인물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책임을 감수했는가 봐라,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편을 들고 모든 고난을 감수했는가 봐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놓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책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믿음의 이런 책임을 요구할 때 그것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 때문에 그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바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믿음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증거로 근거로 삼습니다. 3절부터 우선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성경 자꾸 그럽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 하면 거기 있는 대로 이미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뭘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잘 아는 유물론이 아닙니다. 물건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가 아니다 이거죠. 없는 데서 있게 했다죠. 없는 데서 있게 했다. 이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여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와 함께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창조주가 인격자다 그겁니다. 말이라는 건 말이죠. 말이라는 건 어느 인격에게 설명하는 방법 아닙니까? 말이라는 거는 그 자동문 같은 거 말이죠. 앞에 와서 이렇게 쓰면 문이 열리죠. 그럼 그게 인격자가 아니라도 물건을 앞에 갖다 놔도 열리죠. 강아지가 와도 열리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무슨 결과를 만드는데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한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자에게 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이도 인격자다 이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뒤로 가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은 하나의 법칙이나 하나의 힘으로 무인격적인 개념, 법칙, 질서, 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령론을 논할 때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자꾸 놓치고 자꾸 내가 후두르는 물건으로 혹은 무슨 힘으로 어떤 원칙으로 자꾸 삼아서 어떻게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조작을 해서 성령의 무슨 은사를 받아내려고 그래요. 무슨 단추를 눌러서 물건이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갖는 뜻을 1차적으로 놓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끝에 나오냐면 11장 1절 믿음에 대한 정의를 돕기 위해서 나온 거죠.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예요. 믿음이라.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하죠.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자기 암시죠.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믿음을 동원했을 때는 된 것으로 자기한테 암시를 건다고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 지금 3절에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과 함께 손을 잡아서 뭐가 되냐면 모든 결과는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과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은 내가 말하자면 무슨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한다, 좋은 건강을 갖기를 원한다를 그것이 나타나야 우리는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건강을 갖기를 원했고 무슨 좋은 집을 갖기를 원했으면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뜻을 크게 받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게 오케이인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훗날 될지 몰라도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곧 되는 거지요. 이 말 이해하세요? 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느냐 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이 이분이 작정하시고 이분이 그렇게 의도하시면 그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결과가 됐을 때 확인하는 것이 뭐 그 가장 확실합니다만 그 전에라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이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가를 알면 이것이 된 것을 이 속에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건다는 건 믿음이라는 안경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누구를 우리에게 실어오느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함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인해서 그 결과들을 이분 안에서 다 보는 거지. 이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에베소서 1장 한 10년 있다 하는 건데 그랬나 뭐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도무지 그냥 성가대원들은 성가만 하면 졸고 그러기 없어요. 자기 임무가 끝난 줄로 아는 분이 많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자 구원은 뒤에 이제 이 부분을 또 자세히 설명할 날이 옵니다만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날.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 탓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은 날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면 훗날 내가 개인의 자유 의사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한날 믿는 겁니까? 팩을 나서 한번 싸움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내가 믿기로 한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서 이 예수를 믿게 하신 탓이니라 그래요. 여기 은혜가 많이 개입되는 걸 보시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우리 저 해나가다가 구원에 관하여 믿음을 설명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 설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기로 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거 봐서 세상 돌아가는 거 봐서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준비한 거래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대요.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다른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는 예수님의 다른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어느 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조상들을 향하여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낸 이유가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쫓아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학자들의 모든 견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보내기로 하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구원 얻을지 못 얻을지,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지 안 할지 모르게 그냥 예수님만 보내놓고 마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획이 그 예수를 믿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에 간섭하신다는 걸 바울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느 시제로 끌고 가느냐면 창세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뜻하셨느냐에 벌써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이 구원을 창세전으로 끌고 가는 이유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창세전으로. 어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목적에 끌고 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변개치 아니하시니 영원한 분이시니 그 뜻이 바뀔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꺾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나 그분이 작정하신 게 곧 결과라 말이죠. 결과는 뭐 몇천 년 혹은 뭐 몇만 년이 흘러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 세우신 분이 그 뜻을 가지면 그것이 결과라 말이죠.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는 얘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이 모든 결과를 우리는 무엇에서 보냐? 하나님에게서 보는 거죠. 믿음이라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어떤 무기, 내가 가지는 어떤 신비한 주문 같은 것, 뭐 마술 같은 거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을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있다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동원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에 대한 답과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모든 복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의 완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이미 그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뭐를 봐요?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모든 걸 그분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할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나 차 사준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섭하죠. 알아들으신 겁니까? 별로 표정이 밝지 못하신데 그래서 사실 확인이 아니고 물질 확인이 아니고 인격 확인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사실과 결과의 확인이 아니고 인격 안에서의 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나 혼자 가진 열심이거나 소원이거나 본인만이 그 어떤 비법으로 갖고 있는 무슨 종교적인 무슨 주술 행위, 무슨 수정구술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욥기 42장. 하여튼 재밌어 죽겠는데 민숙기 권사님은 괜히 웃기만 하고 알아들은 것 같진 않고 미치겠네. 보면 다 알아요. 선생님은 다 알아요. 욥기 42장. 욥이 왜 이렇게 끝나나 보세요. 욥은 직사게 고생하고 끝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무슨 얘기만 하죠? 너 내 우박 참고 봤냐? 너 내가 이렇게 악어를 어떻게 힘줬는지 아냐? 하마의 힘이 어딘지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욥은 그냥 까무러치셨죠.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리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도대체 뭐 한번 만나봅시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이 옵니까? 뭐 따져봅시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서서 폭풍과 욥아 넌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같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너 남포교에 가봤냐? 너 할렐루야 축구단 축구하는 거 봤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한참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까무러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질서, 법, 힘 이런 무정한 무정한 법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선하게 살고 죄 안 짓은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개념이 그 법칙상 화를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관계와 인격적 신뢰가 아니라 잘잘못에 관한 기준이고 그거에 관한 권위인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난 뭐 잘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무정한 법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의지를 가지고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연과 모든 생물의 인격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걸 자연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심판관이고 무정한 법칙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 인격과 인생에 개입하는 아버지고 인도자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욥이 까무러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몰랐어요. 저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압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며 그 존재와 인생에 개입하셔서 의와 선과 그리고 복과 영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게 욥의 욥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빼놓고 믿음이라는 것을 따로 어떤 물건과 무슨 마술같이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묶이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밀고 땡기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에 말하자면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깊이 영적 교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류를 하니까 이렇게 신비롭게 가서 이렇게 비비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항복과 닮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결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항복과 그래서 그리로 간 더 풍성한 더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그 복된 그 뭐라 그래요? 복을 그 믿음의 그 꼭 누리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시요, 우리의 감정이시요, 우리의 의지시며, 우리의 선과 의와 거룩과 영광과 완성과 자랑과 보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놓은 열심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면 언제나 그것이 늘 하나님께 찾아가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찾아 들어가는 정당한 믿음의 달려감과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